에스라 5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앞선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고레스 왕의 허락을 받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많은 유다인들이 예루살렘과 그 나라로 다 돌아오게 됐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와 두 사람의 인도로 1차 해방되어 돌아온 사람의 수가 거의 5만 명 안팎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돌아오기 전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명령이기도 하고 고레스 왕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일이기도 한데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초기에 돌아와서 야심차게 이 하나님의 성전 재건축하는 일을 위해서 시도하는데 여러 가지 방해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크게 두 종류의 방해였습니다. 원래 그 땅에 먼저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방해가 하나였고 둘째는 바벨론 정부에서 파견되어 일하고 있었던 관리들, 이 방백들 이런 사람들의 이 방해가 두 번째였습니다. 앞선 사람들의 방해는 주로 사마리아 계통의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원래 아수르 사람들이었다가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점령한 다음에 아수르 사람들이 이민을 와서 거기에 살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를 끌려가고 그렇게 되면서 혼혈이 되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원래 뿌리는 이스라엘 사람이기도 하고 아수르 사람이기도 한 두 민족이 혼혈된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도 성전 건축하는 일에 동참하자 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인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뿌리를 둔 사람들은 원래부터 예루살렘에서 이탈해서 나라를 새로 만들고 그것이 나라의 화근이 되고 또 그들이 이탈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는 모든 길 차단하고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도 하나님이다 하고 섬기고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도저히 혈통적으로 보나 신앙적으로 보나 같이 할 수 없고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니까 간여하지 말고 우리가 하겠다 하고 고집하면서 그들을 배척하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그들이 반대의 한 축에 서게 됩니다. 또 한 축에 섰던 반대자들은 관리들이었는데 처음에 스룹바벨이 고레스 왕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돌아올 때 이 지역의 총독으로 임명받고 돌아왔습니다. 그 총독을 임명받았던 지역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인근 지역이었고 그 외 넓은 지역엔 또 다른 총독들과 관리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보았을 때 스룹바벨의 권한과 역할이 점점 확대되는 것이 싫었습니다. 여기는 오랫동안 자기들이 다스리던 지역이니까 자기들이 지배하고 싶은 생각에 스룹바벨이 하는 일들을 여러 가지로 방해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적인 이유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 민족의 혈통의 문제가 하나 있었고 이렇게 해서 방해가 시작되어서 급기야 이 페르시아 본국에 있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 일을 보고하게 되었고 아닥사스다 왕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게 되면서 성전 공사가 오랫동안 중단된 상태에 이르게 되어 십수년을 지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5장 말씀이 시작됩니다. 5장 말씀 시작하면서 네 사람의 지도자가 등장하는데 선지자들 학개와 스가랴라고 하는 두 선지자가 등장하고 기존에 이 성전 건축 작업을 했던 예수와 스룹바벨 두 지도자가 등장합니다. 처음에 등장했던 예수와 스룹바벨 두 지도자는 행정적인 그런 위치에서 또는 예언자 제사장의 입장에서 이 성전 건축을 주도해 나갔고 이 일이 멈칫하고 멈춰 있을 때 다시 재개하도록 재촉하기 위해서 등장한 사람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는 이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 그때 전했다는 말씀의 내용을 에스라서에는 자세하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 구약 성경 학개서와 스가랴서에 자세하게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학개와 서가랴 예언의 성격이 조금 달랐습니다. 학개는 직설적으로 왜 머뭇거리고 있느냐, 빨리 성전 공사를 재개해라. 이걸 자꾸 머뭇거리고 하지 않고 자기들 집만 잘 짓고 성전 공사를 머뭇거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복을 내리지 않고 무슨 노력을 하더라도 재앙이 닥치게 되고 이 땅에 사는 것이 피폐해지고 고통스럽지 않냐, 빨리 성전 공사를 재개해야 된다 하고 재촉하는 것이 바로 학개 선지자의 예언이었고, 스가랴 선지자는 많은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저런 환상을 많이 보여주면서 그 환상을 통한 계시를 통해서 성전 건축과 그 뒤에 이어질 메시아가 오시는 것과 심지어는 그 후에 이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계에 어떻게 확장될 것을 보여주는 굉장한 비전을 제시해주는 그런 환상을 통한 예언의 말씀이 스가랴 예언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개는 성전 건축 재촉하는 그런 직설적인 내용이었고, 스가랴는 먼 미래까지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빨리 성전 공사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된다, 그런 내용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고 감사하게도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같은 지도자들이 다시 일어나서 성전 공사를 재개하게 되는데, 그 성전 공사를 재개해서 일을 시작하자마자 다시 주변의 관리들이 찾아와서 일을 못하게 방해합니다. 이때는 하나님께 감동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들이 와서 방해를 하긴 했지만 누가 이 다시 짓도록 명령했느냐, 페르시아의 왕이 하지 못하게 금지해 놓은 것을 누가 감히 이걸 다시 재개했느냐고 묻고 방해했지만, 오늘 말씀해 보면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했습니다. 와서 그렇게 말했지만 믿음으로 진행했던 성전 재건축 공사를 아무도 막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일을 새롭게 페르시아의 왕이 되던 다리오 왕에게 보고해서 그 왕의 대답을 기다리자 하고 양측이 서로 합의를 하게 된 것이죠. 아닥사스다 왕 때는 그 왕이 이쪽의 관리들의 보고를 듣고 그 관리들의 보고가 맞다 그렇게 판단해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려서 중단되게 됐습니다. 근데 왕이 바뀌었습니다. 그 사이에 이 아닥사스다 왕이 죽고 다리오 왕이라는 새로운 왕이 등장했는데, 그 왕에게 다시 이 일에 대해서 판단을 구하는 편지를 보내고 공문을 보내서 그의 판단을 기다리게 됩니다. 근데 그의 판단을 기다리면서 몇 달 동안 시간이 소요되게 되죠. 여러 달 시간이 소요되게 되는, 대체로 한 3, 4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편지를 보내면서 공문을 본국 페르시아 정부에 보내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왕이 판단해 주셔야 될 일인데, 원래 여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전이 있었는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다 불태워 소실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레스 왕이 나타나서, 페르시아 시대가 된 고레스 왕이 포로 잡혀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면서 성전까지 다시 지어라 하고 명령했기 때문에 이들이 와서 성전을 짓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리고 돌려보낼 때 그 명령만 한 것이 아니라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원들도 다 지원까지 해서 돌려보내고 성전절 장소까지 원래 그 자리에 지어라 하고 지정해 주었는데, 이 일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왕께서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왕실에서 이루어지는 중앙정보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다 기록으로 남지 않습니까? 전부 기록으로 남기는데, 그때 고레서 왕이 이 스룹바벨과 예수와 같은 지도자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낼 때 명령했던 명령의 내용도 기록에 남아있을 것이니 그 기록을 찾아보셔서 이 일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달라, 그런 내용의 편지를 보내게 됐습니다. 6장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다리오 왕은 그 편지를 받고 샅샅이 그 문서 창고를 뒤져서 옛날 고레스 왕이 했던 그 내용의 문서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말이 사실이다라고 확인을 하고 성전 재개를 허락하게 되어서 스룹바벨과 예수와 드디어 515년경에 성전 재건축 공사를 마무리 짓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 대한 내용이 이 에스라 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선포되었을 때그 선지자의 말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순종하면서 이 역사가 다시 시작되게 됩니다. 선지자가 나타나서 왜 중단하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자기 살 집은 제대로 잘 지으면서 성전을 왜 이렇게 버려두고 있느냐라고 책망했을 때 회개하는 마음 가지고 그 회개하는 중심으로 다시 공사를 재개를 믿음으로 하게 되는데 그때는 아무도 그 공사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페르시아 사람들이 하지 못하게 해서 이 공사가 중단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신앙 안에서 볼 때는 핑계인 것이죠. 자기들 스스로는 학계에서 1장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핑계가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런 핑계를 댑니다. 아직은 모든 여건에 성숙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 우리도 뭐 지으려면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좀더 있어야 되고 또뭐이 방해하는 사람들도 좀 정리가 돼야 되고 이런 내부적인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도 좀다 마무리되고 그래야 성전 공사할 수 있지.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렇게 핑계를 댄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건 핑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 말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기 집은 다 지을 수 있으면서 왜 성전 못 짓냐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자꾸 핑계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 좀 합시다, 저거 좀 합시다 했을 때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았습니다. 재원이 부족합니다. 자꾸 핑계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사람의 생각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말씀으로 순종하면 할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방법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때문에 언제나 들려지는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잘 순종하면 오늘 말씀 5절에 보시면 능히 막지 못했다 했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께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가지는 역사를 긍정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죄를 짓기도 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앞서의 지역을 관리했던 사람은 이 성전 건축의 역사를 어떻게 하면 방해할까라고 생각해서 왕이 부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내용들만 적어서 보냈습니다. 원래 이 나라 사람들은 반골 기질이 있고 강대국에 복종하지 않고 저항도 잘하고 어쩌고 저쩌고 자꾸 이스라엘의 역사에 못된 나쁜 것들 강대국 입장에서 보았을 때 자꾸 독립을 시도하는 그런 내용들만 적어서 보내면서 이런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두면 안 됩니다 하는 내용으로 보냅니다. 두 번째 편지를 보낸 이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낸 사람들은 사실 이 사람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하고 여기 원래 성전이 있었고 느부갓네살이 파괴했고 고레스 왕이 허락해서 여기서 돌아왔고 고레스 왕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지원했고 심지어 성전 재건축할 장소까지 지정해 주었고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하고 보냅니다. 똑같은 현장을 두고 똑같은 제목의 성전 건축 공사 재개하는 문제를 두고 말을 하는 한쪽은 완전히 부정적으로 말, 한쪽은 긍정적으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축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현실을 두고 왜곡해서 말하고 부풀려 말하기도 하고 악평하기도 하고 자꾸 그런 습관들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지키는 것인 줄 생각합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 일이나 다른 사람의 일이나 긍정적으로 보기를 좋아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애를 쓰고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다리오 왕이 나중에 사실을 쫓아서 다 허락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들 우리가 보면서 오늘 하루도 내 자신의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 편에 서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줄 알고 다른 사람 일에 대해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 때문에 저 사람 좀 힘을 얻을 수 있을까? 어쩌면 저 사람의 저 눈물겨운 기도가 응답될 수 있게 내가 기여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서로를 보고 섬기고 상대해야 하지 어떻게 하면 좀 방해해 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믿는 사람이 가질 마음 자세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 항상 이 두 번째 편지를 보냈던 사람들처럼 정직하게 말할 줄 알고 긍정적으로 말할 줄 알고 돕고 섬기고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말할 줄 아는 그런 우리의 습성, 그런 우리의 관행들이 늘 하나의 전통처럼 내 삶의 원칙처럼 굳어지게 되어서 모든 일 가운데 화평하고 서로 섬기고 돕는 일들로 마무리되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믿음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남의 말일지라도 좋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